우리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제로 계속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에 은혜를 입어서 이미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인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으로 둘째 날을 보냈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2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라는 표현으로 봐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살아내라 뭐 이런 표현 같지만 풋노트에 보니까 이런 이제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 맨 아래 보면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사실은 로마 시대의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되죠. 그 한자 자체가 무슨 뜻이죠? 발을 정자에 다스릴 치자입니다. 정치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게 문제지. 정치는 해야 되고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꾼이 문제고 정치적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없어서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말을 바울이 여기서 왜 했을까? 우선 이 빌립보서를 안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위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지역은 마게도냐라는 커다란 지역에 들어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을 누가 통치했는가 하면 원래 마게도냐의 왕 필립이라는 왕이 통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죽고 그 아들, 유명한 아들인데 이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알렉산더. 바로 그가 필립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 지역을 이어받아서 통치를 하다가 누구랑 전쟁을 하냐 하면 바로 이 시대의 제국인 로마와 전쟁을 하게 돼요. 지죠. 그래서 이쪽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특별히 이 빌립보가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처음에 로마가 이 지역을 맡았을 때에는 어떤 성격의 도시였는가 하면 말 그대로 야만의 도시였어요. 더 이상 험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무너지고 황폐하고 거칠고 끔찍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많은 그 당시 세계의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두 가지 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직접 점령해서 통치하는 방법을 하나 쓰곤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지역은 주로 험한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총독들을 파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콜론 제도라 그래서 직접 주둔하거나 파견하지 않고 원로 회의에서 관할을 합니다. 해서 그 지역의 질서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정신을 잘 구현하면 원로 회의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지역은 로마의 제국 아래 인정을 한다. 오늘날 우리가 식민지하면 굉장히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해를 갖지만 이 당시에는 조금 사회적 통념이 달랐어요. 로마 제국 하에 편입이 되면 굉장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혜와 혜택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 지역에 누구를 대거 진입을 시키냐 하면 퇴역 장군들과 군인들을 투입시킵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해서 완전히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다시피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철학으로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가 로마 제국 아래 편성이 됩니다. 해서 이 빌립보는 어떤 별명을 갖게 되냐 하면 리틀 로마라는 별명을 갖게 돼요.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은 굉장한 자긍심을 가진 데다가 전부 로마 시민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 당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착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전했다고 갇힌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벌어진 소요, 소란 때문에 사실은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어떤 명분으로도 로마의 질서를 깨거나 평화를 깨는 조그만 소란도 간과하지 않을 정도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민 노릇을 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의 시민답게 생활을 하라 그런 개념을 사도 바울이 차용을 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성도들을 두 가지로 묘사했죠. 하나는 거류민, 또 하나는 나그네. 사실 의미는 같은데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거류민은 말 그대로 임시로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류증이라는 걸 받잖아요. 남의 나라에 거주하려면 요즘 비자 같은 게 있듯이 거류증이라는 걸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는 그 도시나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거류민이요, 뭐라 그랬죠?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로, 그 기간에 우리는 이제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을, 가려하지 않는 길을 가기로 붙잡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오늘 빌립보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지금 거류민으로 여기 살고 있어요. 원래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이웃들과 어떤 삶을 살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보십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지금부터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협력하는 것과.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것. 이 표현들은 성경에 지금 번역으로 돼서 우리가 그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낼 수가 없는데 풀어 설명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전부 병영 문화의 군사용어입니다. 로마는 천년의 제국을 구가했죠.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분량이 많죠. 거기에서 참 그 로마에 대한 그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인들이 가장 뛰어난 게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예를 들어서 로마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적이지만 저 적이 쓰던 병법이 굉장히 탁월하단 말이에요. 이기긴 했지만 그럼 그 다음 전쟁 때까지 반드시 그 병법을 적의 병법이라고 해서 에이 이게 아니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것이 되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표현들을 여기 왜 썼을까? 우선 한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마음으로 서서 그랬죠. 이건 기마전을 할 때 쓰던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운동회나 군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추억이 있을 겁니다. 한 번씩 기마전들을 다 해봤어요. 원래 정식으로 기마전을 하면 한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아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휘리릭 생각을 해보세요. 다섯 명입니다. 자, 우선 떡대가 좋은 친구가 중앙에 딱 먼저 섭니다. 서서. 그러면 양쪽에 좀 완력이 좋은 친구들이 깍지를 끼고 딱 양쪽 어깨에다 걸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앞으로의 전진과 밀리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푸시맨이 또 뒤에 붙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경량급이 반드시 타야 됩니다. 헤비급이 타면 이 전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경량급, 저 같은 사이즈가 딱 좋아요. 근데 경량급이라고 해서 아무나 태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투력이 좋은 사람들이 태워집니다. 그러면 가볍잖아요. 그러면 태운 사람들이 힘이 좀 덜 들고 기동력에서 훨씬 상대방보다는 우월해지겠죠? 이렇게 모두 몇 명이 붙었어요, 그러면? 다섯 명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명이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조직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한 마음으로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한 뜻으로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적과 대치하면서 싸우는데 양쪽에 깍지 낀 친구 둘이가 자기 사정이 다 달라서 뭐 급하다고 자꾸 딴소리하고 둘이 투닥거리고 마음이 안 맞아서 삐그덕거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유기적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 되려면 유기적 조직이 돼야 돼요. 어떻게든 적을 향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겨야 되겠다라는 철저한 전쟁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겠고 서로를 잘 견뎌줄 수 있는 합일된 마음이 가능해야 이 조직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는 유기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협력하는 건 뭐예요? 협력하는 거는 단순히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 역시 로마의 전쟁 속에서 생성되는 개념인데 이런 뜻입니다. 로마는 주로 이렇게 넓은 평야에서 전쟁을 할 때 3열 진법을 씁니다. 제일 앞열은 예비군 정도 수준의 군대를 배치를 하고 둘째 열은 중간 정도 수준의 군대를 배치를 하고 마지막 열은 최정예 최강 부대를 쭉 세웁니다. 그러면 앞에 맨 예비군 정도 수준의 열이 나가서 적진과 1대 맨 먼저 싸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막 흐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딱 분기점이 판단이 될 때 지휘관이 이 열을 교체를 해줍니다. 다음 열, 그러면 다음 열이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앞에 싸우던 진열은 쭉 빠져줘야 됩니다. 근데 언제 제일 혼란이 일어나냐 하면 열과 열을 교체할 때 제일 틈새가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고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징계편 할 때 제일 혼란이 일어나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3열 진법은 사실 로마의 진법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진법을 수용해서 자기화시킨 겁니다. 이 3열 진법으로 어마어마한 승리와 대승을 거둔 것이 로마의 역사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화하기까지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독하게 연습을 했는가 하면 마치 기계처럼 전환이 되도록 연습을 했어요.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절대 이 열과 열을 교체할 때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거의 기계 수준으로 연습을 해요. 자, 왜 그렇게 연습을 할까요? 물론 승리를 위해서겠지만은 거기에는 작은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동료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당장 그 폐해가 나는 물론이지만 공동체와 동료에게 폐해가 가요. 맞죠? 그래서 아주 독한 훈련을 하는데 이걸 한 보씩 나가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그 병법의 기록을 보면 반보씩 나가도록 돼 있어요. 착, 착, 착. 그걸 기계적으로 가능하도록 혹독한 연습을 했다고 말해요. 왜? 공동체와 자신과 동료의 평화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협력.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들의 삶의 굉장한 과제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도 시키지만은 공동의 과제가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와 그리스도와 자신과 동료를 위해서. 아이, 그냥 뭐 신앙 나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교회에서 이렇게 감내나라, 뭐 배내나라, 이렇게 간섭이 많아. 그건 교회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쉬운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편한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넓은 길을 더더욱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끔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그 두려움이 우리를 겁박해요. 윽박질러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말 타보셨죠? 아, 안 타보셨군요. 말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올라타 앉으면 생각보다 높아요. 예, 저는 이제 한 두 번 타봤는데 제주도에서 한번 타보고 몽골 가서 한번 타봤어요. 타봤는데 몽골 말이 작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훈련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조련 사이에서 훈련이 잘 된 말들이 이제 달립니다. 달리다 보면 반드시 조그마한 천이나 장애물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말들이 어떻게 할까요? 말들이 그 장애물 앞에서 끽 서면서 앞발을 살짝 듭니다. 이때 그 말 등에 태워진 기수는 어떻게 될까요? 움찔하는 거죠. 움찔. 겁이 나는 거죠. 겁나지 않겠어요? 말이 전속력을 향해 달리다가 앞발을 잠깐 들 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를 움찔하게 만드는 게 삶의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끽 설 때 장애물에 의해서 어떤 강제적으로 멈추어지고 우리를 그 흐름 속에서 움찔하게 만들어요. 네, 그때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왜? 성경을 잘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두려움이 자연히 올 수밖에 없겠죠. 30절 시작.
내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는 가끔 가다 우리의 길이 제어당하고 멈추어 서서 끽 하고 그 얹어진 우리가 움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원수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믿습니까?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지고 그들이 죽어가면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비명과 광란과 발악을 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겨놓은 싸움을, 이겨놓은 승리를 움찔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업고 가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유명한 해변가의 발자국 이야기를 아시죠? 항상 주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 물었다죠. 왜 이때는 나랑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에 겨워 쓰러질 때에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걸으신다는 걸 믿으시고 계속 이 좁은 길을 향하여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손에 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제 아래 주시는 매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욱 견고한 확신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